마태복음 29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계속 다섯 번째와 왕의 사역의 확장 첫 번째 마태복음 9장은 그리스도를 의사와 신랑으로 심지어 새 천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로 계시합니다. 이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더 필요합니다. 이 계시는 또 다른 방면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은 교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특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9장에서 그리스도는 매우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방면들로 계시되었습니다. 9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위하여 요구된 환경들은 그분의 사역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있어야 하며 그 환경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네 제자들을 부르시고 큰 무리를 이끄신 후에 그분은 천국의 헌법을 공포하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헌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그분의 사역은 헌법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진전된 계시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9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항목들로 계시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역이 계속됨이 필요했습니다. 이 전진된 사역은 그분을 단지 왕으로서뿐 아니라 또한 의사와 신랑과 새 천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로 계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보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이 사역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환경을 볼 수 없다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모든 항목들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수백 번 마태복음을 읽어도 거기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에게 이야기나 교리의 책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결코 이 책으로부터 어떤 생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빛을 보려면 당신은 먼저 하늘에 속한 왕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고 시험 받은 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분의 계시를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그분이 의사요, 신랑이요, 새 천이요, 새 포도주요, 새 가죽부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학교에서 주는 가르침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빈곤합니까?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역에 의하여 만들어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계속에서 왕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그분은 다른 허다한 무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왕의 사역의 계속은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다른데 이는 처음에는 시대적인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을 접촉했고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의 헌법을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책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몇 가지 대답을 한 후에 그분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왕국에 대한 책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시함을 가리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두 계열의 다윗의 후손들이 연합한 결혼의 결과임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는 그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구원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여자의 씨, 여호와 구원자이며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에서 그분은 왕으로서 방문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2장은 그분이 왕이심을 계시합니다. 3장에서 이 왕은 천거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4장에서 그분은 시험받고 자격을 갖추고 인정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받으신 후에 이 왕은 그분의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분은 무리들을 이끄셨습니다. 천국의 헌법을 주신 후에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셨으며 몇 가지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그분이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으로 오셨으며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돌이키셨음을 상징합니다. 이 표적들을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만케 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을 유대인에게로 돌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 온 땅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 것입니다. 이란 왕의 사역의 계속을 통하여 하나의 환경, 즉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한 죄인, 곧 마태라 이름하는 세례를 얻으셨으며 그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에 마태는 또한 그의 많은 친구들, 즉 역시 죄인들이요 세리들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는 당신의 친구들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세리인 마태에게는 세리들과 죄인들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태에 의하여 준비된 잔치는 주님이 자신을 의사, 신랑, 우리를 가리는 새 천, 우리를 채우는 새 포도주, 우리가 받은 포도주를 보존하는 새 가죽 부대로서 계시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의해 산출된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 모든 방면들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도, 교회에 관한 어떤 것도 계시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얼마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환경에서 나는 결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환경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한 항목 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인하여,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환경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옛 종교의 바리새인들과 새 종교의 요한의 제자들조차 주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옛 종교는 주 예수께 그분 자신을 의사로서 계시할 기회를 드렸으며, 새 종교는 그분에게 그분 자신을 신랑과 새 천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서 계시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맙다, 바리새인들이여. 고맙다, 요한의 제자들이여. 너희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에 속한 왕이 의사요, 신랑이요, 새 천이요, 새 포도주요, 새 가죽 부대임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읽었습니다. 나는 새 천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에 대하여 읽었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후에 합당한 환경 안에서 나의 눈은 주 예수가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가를 보는데 열렸습니다. 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덮는 새 천이요, 우리를 채우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담는 그릇은 새 가죽부대이십니다. 나는 또한 이러한 항목들에 의하여 지적되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즉 현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속생명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새 가죽 부대 안에 있음을 누립니다. 나는 새 옷에 의하여 가리워지며 나는 새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며 나는 신랑의 임재를 누리는 새 가죽 부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니.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새 옷이요, 우리의 새 포도주요, 우리의 새 가죽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어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적 의미를 가진 표적들의 반복. 9장 18절부터 34절에서 우리는 시대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들의 반복을 봅니다. 이 구절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관한 간결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8장 1절부터 17절에서와 같이 역시 시대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회당의 한 관리의 딸은 유대인을 대표하고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자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딸이 죽었을 때 그 여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치료되었을 때 그 딸이 소생되었습니다. 이후에 소경 둘과 벙어리 한 명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유대인들이 끊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소경들과 벙어리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음. 18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 한 관리가 와서 절하고 말하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리는 회당장이고 야이로라는 이름은 그가 비춤을 받을 것이다 또는 비춤을 받는을 의미하며 그것은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이 비춤을 받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관리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 관리는 하늘에 속한 왕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주 예수께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일 이 회당장이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의 딸은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정도에 이르렀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를 측은히 여기시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심. 주께서 관원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겉옷단을 만졌습니다. 이 여자는 혈액의 유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보존될 수 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는 열두 해를 앓았고 그 관리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겉옷단을 만지며 속으로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와 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백부장은 둘 다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그 둘은 같은 방법, 즉 믿음으로 주님을 접촉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이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들을 의미하고 옷단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청색 단구와 청색 끈이 있는 겉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곧 그들의 행함이 하늘에 속한 제한에 의해 통제됨을 의미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아마 이렇게 입으셨을 것입니다. 옷은 인간의 행동에 있는 미덕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의 인성의 미덕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여인이 그분의 겉옷단을 만졌을 때 그분의 덕성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갔으며 그녀는 치료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행동들로부터 나온 것이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덕성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치료는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가고 계실 때 이방인들에 의해 만난 바 되고 붙들린 바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병들었으며 유대인들은 죽기 위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방인들은 병들었고 유대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대 소년은 12살이었으며 그 여인은 12해를 병으로 앓았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흘렸고 그 소년은 죽기 위해 12해 동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죄악된 것들로 병들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죽기 위해 자라고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그 여인이 치료된 후에 주 예수님은 유대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르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치료됨. 23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회당장의 딸의 치료를 봅니다. 여기에 있는 딸과 8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시대의 끝에 있을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그 둘은 주님이 와서 직접 만지심으로써 집 안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끝에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남은 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만짐으로써 이스라엘 집 안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관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고 그분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결코 무리를 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은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는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일으키기를 의도하셨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을 접촉할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후에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이르실 것이며 모든 죽은 유대인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소경과 벙어리를 치료하심. 관원의 딸이 살아난 직후 두 소경과 벙어리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습니다. 두 소경을 치료하심. 27절부터 31절에서 우리는 두 소경의 치료를 봅니다. 주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소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되는 것들을 보는 시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소경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회복된 장막, 즉 메시아의 왕국이 될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인식할 것이고 그들의 눈먼 것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소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식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두 소경들은 관리의 딸과 베드로의 장모처럼 집 안에서 주님이 직접 만지심으로써 치료되었습니다. 소경들의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보는 내적 시력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를 치료하심. 32절과 33절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벙어리의 치료를 봅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써 말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의 그림자. 소경과 벙어리를 치료함은 천년 왕국 동안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들은 천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모든 소경들은 보게 될 것이며 벙어리의 입은 열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벙어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회복 곧 소생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마다 소경의 눈이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한 부흥이 있기 전에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멀어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면 많은 이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며 이것은 나의 일이나 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요청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벙어리 귀신에게 사로잡혔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벙어리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됨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도록 열려졌으며 우리의 입은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열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오는 천년 왕국의 그림자요 축소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왕을 배척함. 34절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저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의 왕은 바알세불이라 불리우는 마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독적인 말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왕을 강하게 배척함을 나타냅니다. 왕의 사역의 확장. 이제 우리는 왕의 사역의 확장에 왔습니다. 목양과 추수의 필요성. 9장에서 왕의 사역의 계속은 그분 자신을 목자와 추수의 주인으로 계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시고 어린 소녀를 살리시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치료하신 후에 주님은 목자와 추수의 주인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왕께서 온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심.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영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왕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심.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그들의 목자라고 생각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문둥병자들이었고 중풍병자들이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여러 모양으로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돌봐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수립하기 위한 그분의 왕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은 이사야 53장 6절과 40장 11절에서 예언된 대로 의사로서 뿐 아니라 목자로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36절에서 묘사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진된 계시입니다. 그분은 의사요 신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이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이 환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낳는 사역이 있어야 함을 봅니다. 큰 잔치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한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자신을 의사로서 계시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누렸을 때 그 환경은 주님께 자신을 신랑과 새 천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로 계시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36절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심으로 민망히 여기셨을 때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서 계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방대하나 일꾼이 적음. 37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참으로 방대하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그 사람들을 양으로뿐 아니라 추수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양은 목양을 필요로 하고 추수할 것은 수확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배척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추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분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밀어넣어 주시기를 간청함.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자신을 양들의 목자로뿐 아니라 또한 추수하는 주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로 수립됩니다. 그분은 이 수확을 소유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양떼요 수확입니다. 떼는 산짐승으로 구성되며 수확은 산식물로 구성됩니다. 주 예수님의 손길 아래 생명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 없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며 생명 있는 것들을 주의하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왕의 돌보심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추수의 주인으로서의 주 예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3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밀어넣어 주시도록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분에게는 성취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백성이 그것을 위해 간청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계획에 관해 기도한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일꾼들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도움을 위한 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일꾼들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먼저 추수하는 주인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여기에 당신의 추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얼마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밀어넣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여, 당신의 추수 안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상황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이신 분인 목자가 추수의 주인이라는 이상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주님께 그분의 추산으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그분을 매우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에 당신을 도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주인으로서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일이지 그분의 추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었고 그분은 추수의 주인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요청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이 들에 있는 일은 당신의 일이요, 이 추수는 당신의 수확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확물을 위하여 당신을 부릅니다. 주여,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최근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자기 지방의 교회 생활이 놀랍다면서 나더러 그곳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의 말은 좋았지만 다소 천연적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초대하는 대신 이 형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여, 나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왕의 추수입니다. 추수의 주여, 나는 당신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당신의 추수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추수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추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을 초청하여 거기에 와서 일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존귀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실패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분께 일꾼들을 밀어 넣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방면에 대한 더 전진된 계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열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들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이 기도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추수의 주인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며 주님은 그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장로들이 부족함에 대해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주여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은 내가 어떠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기도했으며 결국 그들은 보내어졌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임명.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열두 사도들의 임명을 봅니다. 1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분의 왕의 사역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10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열두 사도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들을 치료할 권위를 주심.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위는 장차 오는 시대, 즉 천년 왕국에서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들을 둘씩 둘씩 짝지음. 2절부터 4절에서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열두 제자들은 보내어졌고 따라서 그들은 열두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을 보냄에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짝지으셨습니다.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이스가리옷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감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짝지어져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특히 젊은이들은 홀로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어울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눈, 귀, 콧구멍, 입술, 어깨, 팔, 손, 다리, 발을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짝지어 배열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에 의하여 어떤 곳으로 갈 부담이 있을 때마다 홀로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짝지어 가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과 어울릴 또 하나의 사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당신은 짝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즉 짝지어진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도마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을 도마 뒤에 기록함으로써 그의 겸손을 보였습니다. 3절에서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고 특별히 지칭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상기했습니다. 멸시받고 죄 많은 세리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가나안인 시몬은 주님을 배반한 이스가리옷 유다와 짝지어졌습니다. 가나안인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나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갈릴리 당파를 가리킵니다. 이스가리옷은 헬라어이며 히브리어에서 온 듯합니다. 그것은 가리옷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리옷은 유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유대로부터 온 유일한 사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전파하는 길. 왕께서 열두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으로만 보내신. 10장 5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봅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열두 사도들에게 열국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음을 봅니다. 열국은 이방인들이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어졌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주님은 열두를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어질 때마다 주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함. 7절은 그리고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천국은 오지 않았으며 단지 가까이 왔습니다. 왕국의 권위를 행사함.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임에 있어서 그러한 권위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함.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보찜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열두 사도들은 그들의 양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꾼들로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의해 완전히 배척받았을 때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집에 평강을 가져가. 12절과 13절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임재, 즉 평안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내어질 때마다 권위와 주님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를 따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지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 만일 그들이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가 갈 때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 곧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보내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는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대표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왕의 사역은 확장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 위해 심판이 있음.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도시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나 그들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한 징계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왕의 사역이 확장되는 길입니다. 왕의 사역은 한 사람이 담임해서 열두 사람이 담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확장은 하늘에 속한 왕에 대한 더 전진된 계시를 위한 환경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장과 12장에서 이 환경과 이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계속과 특히 그분의 사역의 확장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위한 환경은 사역을 통하여 산출됩니다.